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4장 1절까지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해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죽게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심이 없느니라.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천국에 속한 하나님 자녀들에게 예수님 닮은 천국의 생명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성령님께서 더욱 그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지난 시간부터 우리 3장 18절 말씀 그리고 4장 1절까지 말씀 계속해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하고 이제 천국에 속하게 된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명하십니다. 1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제는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아니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다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이 하시듯 그리고 예수님께 하듯 하고 또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맺는 모든 관계 속에서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각자의 위치와 질서 속에서 증거하라고 명하십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명하신다는 얘기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성취하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각 성도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거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살아가라. 그런데 믿음으로. 천국에서 온전히 예수님으로 살아갈 그 현실을 바라보며 끝까지 인내로서 믿음으로 예수님 증거하는 삶을 이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라고 명하시는데 오늘 본문으로 오면 우리가 맺는 모든 관계 속에서도 예수님 증거하는 삶을 살라고 명하십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세우신 합당한 위치와 질서 속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라고 하십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보면 가정 안에서 맺어진 관계에서 하나님이 주신 위치와 질서를 올바로 깨닫고 예수님 증거하라는 명령으로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18절에서 19절의 남편과 아내의 관계, 두 번째는 20절에서 21절의 아비와 자식의 관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22절에서 4장 1절까지는 종과 상전의 관계, 그렇죠? Husband and wife, 그리고 parents and children, 그리고 master and servant. 그런데 이 세 종류의 관계가 그 당시에 이 골로새서의 서신이 쓰여질 당시의 삶에서는 다 한 가정 안에서의 관계였다고 볼 수 있죠. 우리가 오이코스라 그러죠. 한 하우스홀드, 한 가정 안에 이 부모와 부모 부부 관계와 부모 자식의 관계뿐만 아니라 종과 상전의 관계도 한 가정 안에 있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하고 언약을 맺으실 때에 각 가정을 언약 가정으로 부르시는데 그때의 남편과 아내들 그리고 자녀들뿐만 아니라 그 종들까지도 한 가정의 언약 가정으로 부르시는데 포함을 시키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첫 번째로 볼 수 있죠? 창세기 17장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아브라함의 집에 하우스홀드 아브라함의 가정에 할례를 명하실 때에 그 할례를 통해서 이제 언약 백성이라는 언약 가정이라는 표를 주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의 유아 세례처럼. 그런데 그때의 할례를 가정에게 행하라라고 하실 때 아브라함과 그 아들들뿐 아니라 누구까지 받게 하시죠? 남종들까지 받게 하십니다. 그렇죠? 창세기 17장 10절에서 12절에 그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32절에도 보면 가로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고 세례를 줍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온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선포했을 때 그때에는 믿는 가정에 속한 종들까지도 일단 포함해서 세례를 준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는 각 가정에서 가장 가깝고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며 서로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모든 관계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곳에서부터 각자 주어진 위치와 질서 속에서 예수님을 증거할 것을 명하시는 거죠. 사실 모든 관계의 근본은 누구와 누구의 관계죠? 가장 첫 번째는 삼위 하나님 서로의 관계, 하나 되어 계신 그 각자의 위치와 질서 속에서 완전히 하나 되어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계신 삼위 하나님의 관계.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로 오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도 주신 위치와 질서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 그것이 어디까지 반영되어져야 되는가. 우리 각자의 관계 속에서까지 반영되어 나타나는데 그것이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가정은 어떻게 보면 제일 약해요. 나가서는 기독교인이고 교회 다니고 성도라고 얘기를 하지만 가정으로 오면 참 허물과 부족함이 너무나 많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죠. 어쨌든 우리가 먼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지난주일에 살펴보았듯이 비록 모든 믿는 성도들이 남편이건 아내건 부모건 자식이건 종이건 상전이건 다 차별 없이 똑같은 은혜를 받고 똑같은 천국 기업을 물으며 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죠. 천국 가면 다 우리가 형제 자매들이죠.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분명히 이 땅에 속한 위치와 질서 속에서 살아가게 하셨다는 거죠. 이것이 시대에 따라 변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위치와 질서까지도 없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갈 때까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오히려 이 위치와 질서를 복음 안에서 더욱 굳게 세우신다는 겁니다. 종과 상전의 관계까지도 없애라고 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오히려 그 종과 상전의 위치와 질서 속에서도 이제는 각각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증거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종과 상전의 질서는 이 세상의 공평과 정의로 다스려지는 이 세상의 일반 은혜의 원리 속에서 없어지는 거지 복음의 원리, 특별은혜의 현실 속에서는 사실 종과 상전의 질서가 아무런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당연히 부모 자식 간의 관계, 부부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세상의 관계 속에서는 여전히 차별이 있고 계급적인 질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잘 보시면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시는 이 세 종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먼저 명하시는 대상은 아내와 자녀와 종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항상 따라오는 말이 있어요. 복종과 순종입니다. 18절에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Submit yourself to your husband. 20절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Obey your parents in everything. 22절에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하지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Obey your masters in everything. 그리고 나서 남편에게, 아비에게, 상전들에게 명하시는 거죠. 아내를 사랑하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종들을 의와 공평으로 대해주라.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을 많은 사람들이 그저 차별이 있고 계급적인 질서로만 보기 때문에 사실 오늘 본문이 이 서신이 쓰여진 당시에만 적용되는 말씀이고 지금 우리 시대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말들을 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전체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위치와 질서를 무시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때도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입니다. 아담과 이브의 첫 범죄도 하나님이 주신 위치를 무시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깨고 타락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거죠. 죄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부당하다 주장하며 하나님이 주신 위치를 무시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깨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위치와 질서는 선한 것입니다. 그 선한 걸 죄인들이 망쳐놓은 거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식과 의로움과 거룩함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는데 그때의 각각의 위치와 질서까지 주시며 하나님의 형상을 증거하게 하셨다는 거죠. 삼위 하나님께서도 각각의 위치와 질서 속에서 서로 사랑으로 복종하시고 순종하시며 완전한 기쁨과 만족 가운데 하나 되어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각자의 위치와 질서 속에서 그것도 가장 가깝고 친밀한 관계에서부터 증거하며 살아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주 안에서의 복종과 순종은 너무나 복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치와 질서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주 안에서의 복종과 순종을 통해 우리에게 증거하게 하신 현실이 무엇인지를 알면 우리는 정말 기쁘게 이 위치와 질서 속에서 서로 관계를 맺고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그것이 교회든지 가정이든지 어디이든지 간에 각각의 위치와 질서 속에서 자발적으로 감사하며 서로 복종하고 순종하며 나누는 교제가 우리에게 너무나 큰 기쁨과 만족을 가져다 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떠나면 이 관계와 교제가 주는 기쁨과 만족이 없다는 거죠. 삼위 하나님이 누리시는 기쁨과 만족의 교제에 참여하게 하셨는데 그걸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죄인은 이 현실을 증거하기를 원치 않아요. 그래서 죄인들의 관계와 교제에는 진정한 기쁨과 만족이 없는 겁니다. 형제 여러분, 첫 번째로 오늘 보면 18절, 19절에 잘 보시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이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명령이 우리의 죄성이 순종하기를 원치 않는 명령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아내들이 남편들을 복종하는 것이 왜 그토록 힘이 들게 되었을까요? 남편 복종하는 거 쉬우세요? 정말 모든 것에 남편들 복종하며 사시나요? 아니, 복종이라는 말 자체가 싫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위치와 질서를 무시하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는 죄악이 있기 때문에 아내들도 오히려 남편을 다스리고 자기에게 복종케 하려는 욕망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죄인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남편들마저 함께 타락하여 아내들을 올바른 사랑으로 인도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저 자기 영광을 위해 자기 권위만 내세우며 강제로 주장하는 자세만 취하려고 하기 때문에. 19절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셨죠. 그런데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여 인도하는 법을 모릅니다. 그래서 오히려 괴롭게 할 때가 더 많다는 거죠. 이브는 참사랑으로 복종하는 것에 실패했고 아담은 참사랑으로 인도하는 것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 후손들이 다 그렇다는 거죠. 따라서 부부의 관계가 늘 항상 사랑과 기쁨과 만족으로 가득 차 있지를 않습니다. 끊임없는 경계, 긴장, 세력 다툼, 싸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올바른 위치와 질서 속에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거죠. 믿는 성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회복해 주신 이 구원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가려고 하지 않는 마음이 남아있습니다. 남편들은 겸손히 낮아져서 사랑으로 아내의 유익을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기까지 섬기며 인도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왜? 자신의 권세가 무너진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 권위를 내세우며 주장하는 자세로 다스리려고만 하죠. 남자의 권위를 사랑으로 섬기면서 인도하는 것에서 찾지 않고 예수님처럼 남자들의 힘과 큰 목소리에서 찾으려고 한다는 거죠. 참 못난 남편들이죠. 저도 그래요. 어떤 때는 말로 안 되니까 큰 목소리라도 쳐서 다스리려고 하죠. 아내도 겸손히 낮아져서 남편을 사랑으로 복종하라고 하질 않습니다. 왜? 그건 불공평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권리를 찾아야 되고 자기 목소리를 내야 되고 더 나아가 자기가 남편을 다스리려고까지 해요. 참 못난 아내들이죠. 그래서 요새는 그래도 평안한 가정들을 보면 다 아내가 잘 다스리는 가정. 남편이 아내 말 잘 듣고 아내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는 가정이 좀 편해 보이는 가정이에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아내들은 복종이라는 말을 제일 듣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각자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그래야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믿고 그래야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고 믿는다는 거죠. 이것이 너무나 잘못되고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위치와 질서를 깨는 죄입니다. 그 마음을 들여다보면 다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생각들, 교만, 악한 욕망, 탐심으로 가득 찬 마음에서 나오는 거라는 거죠. 절대로 그러한 마음에서는 하나 되지 못합니다. 어떻게 유지되어 가는 거지? 하나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진정한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누리는 사랑의 교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은 좀 이런 말씀들이 많을 것 같아요.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20절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사실 이 아내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쓰여진 submit이라는 단어를 원어를 보면 이 자식이 부모에게 복종하라는 obey보다는 좀 약한 단어예요. submit이 복종하라 그래서 조금 세게 들리지만 자발적인 순종의 의미를 갖고 있는 헬라어 단어라 그러죠. 그러나 자녀들이 부모에게 children이 parents에게 obey하는 것은 자발적이라기보다는 꼭 must 해야 되는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의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부모에게 불순종하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부모의 권세에서 벗어나 자기 멋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죄성이 있다는 거죠. 누가 그랬죠? 아담이 그랬죠. 아담도 하나님 아버지를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권세에서 벗어나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자기 뜻대로, 자기 소견대로, 자기 정욕대로 살아가려고 하나님 버리고 타락했습니다. 아담의 후손들이 똑같이 이 죄성을 물려받고 태어난다는 거죠. 모든 일에 오늘 본문에 보면 in everything 그냥 몇 가지만 순종하라고 안 하세요. In everything, children, in everything, obey your parents. 모든 일에 부모를 순종하여 주 안에서 기쁘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안 합니다. 부모님 뜻을 그것도 모든 일에 순종하는 것은 어렸을 때, 힘이 없을 때나 하는 행동들. 나는 이제 좀 컸는데 내 삶을 왜 간섭해? 이렇게 나오면서. 이제는 내 생각이 있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 자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어떻게 해서든지 부모를 떠나서 부모님을 불순종하고 대적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끊임없는 싸움이 있어요. 참 못난 자식들이죠. 그런데 부모들은 더 못났습니다. 오늘 본문에 특히 아비들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해 말지니 낙심할까 합니다. 아비들이 가장을 얘기하는 거죠. 부모의 대표. 본이 되지는 않으면서 늘 자기 기준에 맞춰서 강요만 하고 상처를 줘서 자녀를 경록해 하고 낙심하게 만드는 게 우리 부모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로 하여금 부모의 권세 아래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부모들이 더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즉 부모가 말씀 안에서 자식을 올바른 사랑으로 양육하는 법을 모른다는 겁니다. 부모는 자녀들이 낙심하고 화가 난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늘 마음을 다해 사랑으로 훈계하고 오래 참음과 섬김으로 자녀를 돌아보고 자녀들의 본이 되어 인도하며 섬기는 모습으로 앞서서 인도해 가야 하고 자녀들도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신 권세를 인정하고 겸손하게 정말 죄를 짓는 게 아닌 한 모든 일에 부모를 사랑하고 순종하려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부모 자식 간에도 끊임없는 경계와 긴장과 세력 다툼과 싸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어리석게도 부모는 끊임없이 자기 권세 주장하려고 하고 자식은 끊임없이 자기 권리 찾으려고 하죠. 그래야만 내 삶에 기쁨과 만족과 행복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너무나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거죠. 이기적인 생각. 종과 상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보면 22절부터 4장 1절까지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죽게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심이 없느니라.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종들도 그저 자기 유익을 위해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모습으로 보이는 곳에서만 눈가림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항상 주인을 섬기려 하지 않는다. 상전들, 주인들도 늘 종들을 통해 자기 이익만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의와 공평으로 대우해 주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부려먹을 생각만 한다는 거죠. 종과 상전의 관계가 지금은 없지만 지금도 이 세상에서 이익이 얽혀있는 모든 관계는 어떻게 보면 다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죠. 마음을 다하여 섬기고 마음을 다하여 베푸는 관계가 아닙니다. 아이, 그건 기대도 안 하죠. 다 자기 중심적인 이기주의, 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자기 유익을 위해서만 살아가려는 모습. 아니, 세상이 다 그런 거 아니냐? 맞아요. 세상이 다 그렇습니다. 그게 죄인들의 타락상입니다. 그게 세상이 다 그렇다고 해서 맞는 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렇게 짓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에서는 이렇게 살지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당연히 생각하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 뿐이죠. 무감각해진 거죠. 타락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타락한 세 관계 속에서 보여지는 공통적인 문제점이 하나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세 관계의 문제에서 드러나는 공통적인 문제점은 뭘까요? 다 자기의 죄성을 먼저 보려고 하지 않고 자신에게 주신 위치와 질서를 먼저 올바로 지키려고 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는 거죠. 다 상대편만 바라보고 상대편만 판단하고 상대편의 반응에 따라서 자기도 하려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다 상대편이 잘못하고 있고 그래서 상대편을 고쳐주려고 하고 상대편이 변화되어야 된다고 믿고 상대편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고 상대편 때문에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있고 내가 이렇게 살아간다고 믿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죄인들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에 약하고 남을 정죄하는 것에서는 강한지가 그 가정의 관계 속에서도 드러난다는 거죠. 남의 눈에 티끌만 잡아내려고 하고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는 죄인의 본성입니다. 받은 대로 갚아주려고 하는 죄인의 본성입니다. 남편은 아내들이 아내가 내 권세를 인정하나 안 하나 나를 무시하나 안 하나 나를 복종하나 안 하나만 바라보려 하고 아내는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나 안 하나 나를 괴롭게 하나 안 하나 끊임없이 확인하려고 한다는 거죠. 부모는 자식들이 부모의 권세를 인정하고 순종하나 안 하나. 자식들은 부모가 자기들의 권리를 인정해주고 자기들을 노엽게 하나 안 하나. 상전들은 종들이 성실하게 순종하나 안 하나. 그래서 내 이익에 손해가 되나 그렇지 않나. 종들은 상전들이 자기들을 잘 대해주나 안 대해주나. 거기에 따라 열심히 하거나 슬슬 눈치만 보려고 한다는 거죠. 즉 온통 모든 것이 다 상대만 바라보며 자기의 삶을 정당화하고 변명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 삶에서는 절대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각 위치와 질서 속에서 맛보게 하시는 참 기쁨과 만족이 절대 없다는 거죠. 천국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습니다. 천국에서는 어떻게 살까요? 오늘 보면 23절에서 24절에서 보여주십니다. Verse 23-24.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이것이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에게 하듯 해야 한다고 하시나요?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위치와 질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바라보며 누구에게 하든 주께 하든 주를 섬기는 마음으로 하라고 하십니다. 내가 바라봐야 될 대상은 상대편이 아니라는 거죠. 17절에서도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삶에 중요한 건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취급받고 내가 이렇게 하고 내가 저렇게 하고가 뭐가 중요하냐는 거죠.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그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며,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께 하듯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듯 그 상대편이 어떠하든지 자발적으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세워주신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식과 상전과 종의 위치와 질서 속에서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쁨, 삼위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라는 거죠.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상대편이? 왜 거기에 따라서 내 삶이 바뀌어야 되나요? 형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저 우리에게 이제부터는 야, 전보다 남편들 더 잘 복종하고 아내들 더 많이 사랑하고 부모들 더 잘 순종하고 자식들 좀 잘 인도하고 상전 더욱 성실히 섬기고 종들을 좀 더 잘해주고 이걸 명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저 내 마음으로 아유 조금 내일부터는 좀 잘해줘야지 이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가르침은 이 세상에도 있습니다. 세상 도덕이죠. 우리 각자의 위치에서 예수님 증거하고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이 있게 하고 예수님께 하듯 예수님이 하시듯 예수님을 섬김으로 감사함으로 하라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명령에는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계셔야 한다는 거죠. 남편을 대할 때도 예수님으로, 아내를 대할 때도 예수님으로, 자식을 대할 때도 예수님으로, 부모를 대할 때도 예수님으로. 왜? 이제 우리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주셨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시는 삶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게 천국의 삶이에요. 천국에서는 예수님이 완전히 우리와 하나 되어 살아갈 겁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절대 모든 면에서 말에나 일에나 생각이나 뜻에나 관계나 교제에서 예수님과 우리가 절대 분리될 수 없는 완전히 하나 되는 삶. 그 삶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있게 하라. 죽게 하듯. 내가 좀 더 잘해줬다고 하나님 명령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없는 이 세상 사람들은 절대 이룰 수 없는 명령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잘 보시면 꼭 들어가는 말이 있어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거기서 끝내지 않고 따라오는 것이 뭐죠? 주 안에서,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시고도 따라오죠.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주를 두려워함으로 하라. 그리고 24절이 결론입니다. 너희는 그저 남편 그저 아내, 그저 부모, 자식, 부적, 종과 상전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It is the Lord Christ you are serving.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 안에서 마땅하고 주 안에서 기쁘게 하고 주를 두려워함으로 하고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삶을 살아가라. 그것을 모든 관계에서 힘써 증거하라. 완전하지는 않을지라도. 천국 백성들의 삶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데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하고 천국에 속한 자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맺는 어떤 관계, 어떤 위치, 어떤 질서에서든지 그리스도의 원리로 살아가라. 그래서 오늘 본문의 명령도 3장 첫 부분부터 오는 명령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으라. 그게 위에 속한 삶이기 때문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하늘에 있는 지체로 살아가라. 마찬가지입니다. 옛사람의 옷을 벗고 새사람의 옷을 입으라. 8절에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분과 악의와 회방, 거짓말을 버리고 12절에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서, 사랑으로 옷 입으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는 삶을 살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삶을 살며 그리하여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오늘 본문에 이 명령이 연결되어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명과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삶으로 살아가라. 오늘 본문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들어간 명령, 예수 주라는 명령이 들어간 명령 있죠?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주를 두려워함으로 하라 하시며 함께 주신 명령이 뭐냐면 복종과 순종이에요. 그런데 복종과 순종의 명령은 오직 누구에게 주시냐 하면 그 앞서 말씀하시는 아내와 자녀와 종들에게만 주어집니다. 그렇죠? 물론 남편과 부모와 상전도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이 하시듯 해야 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와 맺으신 영원한 새 언약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참 남편이 되시고 참 아버지가 되시고 참 주가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 자녀, 종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남편과 아비와 상전되는 자는 언약의 주 되신 예수님을 마땅히 증거해야 됩니다. 우리가 에베소서는 보지 않았지만 많이 봤기 때문에 보지 않았어요. 에베소서 5장, 6장에 보면 교회와 주님의 관계를 보여주시면서 남편들이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여 자기 생명을 바치셨듯 아내를 사랑하라. 그 관계가 분명히 나타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볼 것은 아내와 자녀와 종의 위치에서도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주님이 하시듯 하라고 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의 언약의 주님이 되실 뿐 아니라 남편과 상전과 부모의 위치에 계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언약 대표가 되어주셔서 우리 자리에서도 우리를 대신하여서도 즉 아내와 자녀와 종의 위치에서도 온전한 삶을 살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과 같은 아내와 자녀와 종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사랑으로 복종하시되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모든 일에. 그래서 이 복종하고 순종하는 위치에서도 예수님을 증거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모든 본문 명령을 결론적으로 다시 보시면 다 예수님의 삶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19절에 언약 관계 속에서 아내 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며 정말 강요하거나 괴롭게 하신 것이 아니라 완전한 사랑으로 낮아져 섬기시며 인도하신 참 남편은 오직 예수님이셨습니다. 21절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노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우리 자식들을 오래 참음으로 사랑하시되 경노케 하거나 낙심하게 하지 않으시고 오직 본이 되어 말씀 안에서 온전히 우리를 양육하시고 섬기신 참 아버지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골로새서 4장 1절에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종된 우리 성도들에게 비록 일한 것이 없어도 오직 은혜로 우리를 의로운 종이라 여겨주시고 온전한 의와 공평을 베푸시는 하늘의 참 상전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18절에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우리 자리에서 참 남편 되신 하나님만을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며 참 아내의 삶을 살아주신 분도 예수님이셨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우리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정말 모든 것에 죽기까지 순종하시며 참 아들의 삶을 살아주신 분도 우리 예수님. 종들아 모든 일에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주를 두려워함으로 하라. 우리 자리에서 주 대신 하나님께 완전히 충성하시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참 종의 삶을 완전하게 살아주신 분도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예수님과 함께 유업의 상, 이 불순종하는 아내와 또 자식과 종들이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함께 천국 기업까지 받게 하셨다는 뜻이죠. 우리의 삶을 이렇게 불러주셨기 때문에 더욱 예수님 마음을 품고 각자의 위치에서 예수님 삶을 살며 예수님을 증거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시게 하라. 우리의 마음, 예수님 마음 품으라고 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에 완전하게 나타나 있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으로서 자신을 낮추어 죽기까지 복종하시며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까지도 섬기신 그 마음이 십자가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이 마음을 품으라. 우리도 다 동등하지만 하나님 기쁘신 뜻을 따라 자발적으로 우리 자신을 낮추어 복종하기까지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겁니다. 어디를 바라보며? 십자가에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저 상대편이나 다른 곳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의 악하고 교만하고 내 이익과 내 권리와 내 영광과 만을 찾으려고 탐심과 악한 욕망으로 복종과 순종하기를 거부하고 요구만 하며 살아가려는 우리의 죄성을 버리고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사랑으로 겸손히 섬기라고 하십니다. 비록 애매히 고난을 받고 억울하게 느껴지고 정말 손해보는 것 같을지라도 예수님 생각하며 기쁘게 감사함으로 이렇게 하라. 왜? 예수님도 죽기까지 그렇게 하셨습니다. 애매히, 억울하게, 가장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이 끝까지 자기 자신을 복종과 순종으로 낮추시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잠잠히 죽임을 당하시기까지 하나님 섬기시고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참 기독교는 말이 안 돼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우리 삶에서 나타나십니다. 그러나 우리 삶을 돌아보면 아직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복음을 그만큼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뿐 아니라 우리들의 남편은 정말 계속해서 복종하고 싶을 만큼 존경스럽지가 않습니다. 우리들의 아내는 계속해서 낮아져 섬기며 인도하고 싶을 만큼 사랑스럽지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들의 부모는 그렇게 모든 것에 순종할 만큼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들의 자녀는 화가 나지 않을 정도로 화가 나지 않으면 않을 정도로 우리 기준에 못 미치고 너무나 못마땅합니다. 종과 주인은 없지만 세상 관계 속에서 여전히 우리들의 상급자들은 마음을 다하여 성실히 섬길 만한 자들이 못 됩니다. 여전히 우리 밑에서 일하는 자들은 잘 대해주면 더 일을 안 하고 게을러지기 때문에 때때로 거칠게 다루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끝까지 이럴 겁니다. 세상의 원리로 하면 끝까지 우리는 이렇게 살다 갈 겁니다. 그러나 It is the Lord Jesus Christ whom we are serving.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상대가 어떠하든지 변하든지 변하지 않든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듯 하는 겁니다. 우리가 낮아지고 억울하고 손해보는 것 같을지라도 예수님이 증거된다면 그것으로 감사한 겁니다. 사실 더 큰 문제는요. 우리는 항상 문제가 상대편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더 큰 문제는 나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부족하고 허물이 많기 때문에 늘 내 잘못까지 상대편에게 떠맡기고 싶은 거죠. 예수님 증거하는 게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2장 끝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만을 붙들라고 하십니다. 이 관계 속에서도 세상이 알려주고 있는 모든 원리들, 그 사람들 사회에서 나온 지혜들 다 버려버리고 예수님만 붙들고 예수님의 원리만 생각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나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편도 예수님 안에서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왜? 나만 예수님이 필요한 게 아니라 상대편도 예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12절 말씀처럼 끊임없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서와 사랑으로 옷 입고 대하라. 예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시는 긍휼이 무엇인지, 자비가 무엇인지, 겸손이 무엇인지, 온유가 무엇인지, 오래 참음이 무엇인지, 용서와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대하라. 아니,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요, 예수님 앞에서 이 아내 되고 자식 되고 종된 아니 이보다 더 부족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도 이렇게 대해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 되어 우리 삶을 완전하게 살아주셨듯 이제 우리도 우리와 하나 되신 예수님의 삶을 심써 기쁘게 살아가며 예수님 영광 드러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나 자식이나 상전이나 종과 같은 분들이 없으신 분들은 오늘 본문 말씀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도 주님을 남편으로, 상전으로, 부모로 섬기며 주님의 아내와 주님의 자녀와 주님의 종으로 신실하게 살아가야 하고 모든 삶에서도 우리 예수님을 증거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 천국 가는 날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의 말에나 일에나 생각에나 그리고 모든 관계와 교제 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을 가르치고 증거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신 말씀 가운데 우리 삶을 돌아보게 해주심에 감사드리고 특별히 우리의 관계 속에서 늘 더욱 하나됨을 지키려는 모습보다 깨려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더 많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우리 삶에 우리의 관계 그 속에서 나타나는 말과 생각과 행동에 예수님이 계셔야 했는데 그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것에 저희들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또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더욱 알고자 하는 열망이 필요합니다. 더욱 예수님을 알고 증거하려는 열망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십자가에서 드러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도 품고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을 증거하도록 큰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형제 여러분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17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